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 집에서 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모든 할머니가 그렇듯이 손자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하며 손자가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100원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주에 7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할머니가 그 아이의 손에 1,000원 지폐를 쥐어주면서 하나님께 연보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그 아이는 순진한 마음으로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도 한 주에 700원 받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왜 1,000원을 드려야 해요? 이제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이 청년은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면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개는 아무개를 낳고 이런 내용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그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주님의 족보이니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은 흠없고 거룩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5절에서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에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 두 아들을 낳았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으며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유다가 며느리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부끄러웠던 과거의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탕자가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경건하게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후에 자기 두 딸과 근친상간으로 낳은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사실 룻은 그 모압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훌륭하거나 고상한 역사를 가진 가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어찌 보면 충격적인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고 훌륭한 가문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2장.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훌륭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분의 죽음 말고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서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가르침과 설교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도 지혜로운 말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할 자들인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숨겨졌던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정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누구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눈도 보지 못하고 어떤 귀도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도 상상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셨다 라고 쓰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까지도 찾아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어느 누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로 합니다. 곧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합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게서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오직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나 자신은 어떤 사람의 판단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누가 그분에게 충고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레위기 제1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붙이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아버지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내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나왔든지 나와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들이 낳은 딸이나 내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몸은 내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내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딸은 바로 내 누이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가까운 살붙이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어머니의 형제, 곧 이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의 가까운 살붙이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 형제, 곧 내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여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곧 내 삼촌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내 숙모이다. 너는 내 며느리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형제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의 딸의 몸을 아울러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또한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어울러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의 딸이나 손녀들은 바로 그의 살붙이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범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너는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에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는 병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힘겹고 불편할 때일수록 섬김은 더욱 필요하고 오늘의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기도인들은 더욱 섬김을 요구하는 시대요. 신앙하는 삶은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섬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는 섬김의 신앙이라고 쉽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 이것 또한 반사회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반세상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실천에 있어서 쉽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예수도의 가르침은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인하여 종과 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섬김을 받을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남을 섬기려 하는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특이한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오히려 사람을 섬기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모범을 주셨고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13장에서 이를 실천하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교훈을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섬김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 수행원이 되다, 즉 정신적으로 주인이나 친구 또 상징적으로 선생으로 시중들다, 관리하다, 섬기다, 집사의 일을 보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 같은 경우죠. 우리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몸으로 섬길 수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의 몸으로 섬길 것을 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섬길 수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돈, 즉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간을 금이라고 하는 말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데 돈을 보다 많이 쓰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시간이 아깝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의 이유와 자세입니다. 섬김의 이유는 신앙 속에서도 대부분의 섬김의 이유가 상당히 세속적인 이유들이 되기도 합니다. 부약의 신앙 논리를 복음 속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사상은 십일조라는 연보의 이유들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이하지요. 그러나 예수도의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높은 차원의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복을 확보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의 문제는 우리 자신들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 즉 우리 일생의 필요한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은 바꾸어 해석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바울사도는 섬김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더러 가능합니다.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유치한 신앙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의 어려움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으로는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풍조입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역사회적인 현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인데 너희 중에는 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실천은 섬김에서 실현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로 바뀔 때 그것은 신앙이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크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13장에서는 그것을 몸소 실천하십니다. 이것이 아직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을 베드로의 만류 속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이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8절 상반절이죠. 섬김에는 시험이 따르기 쉽습니다. 일하지 않는 기도인들, 즉 무사안이란 신앙의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이 생기지 않고 당연히 어려움도 적습니다. 그러나 일하고 섬기려는 곳에서는 마귀도 함께 역사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뒤따르는 많은 시험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일하려 하고 섬기려 하는 기도인의 귀에 속삭입니다. 야, 네가 무엇이 모자라서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섬김의 순간일수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섬김의 자리일수록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섬김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섬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요, 섬기는 자는 무시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을 얼마나 거느리고 있느냐가 곧 영광의 척도인 것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이래봬도 내 밑에 부리는 사람이 얼마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대부분의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26절 상반절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26절 하반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했죠. 세상은 섬기는 자를 천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는 삶을 살고 있으면 천국에서 이미 귀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두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식하고 섬기는 사람은 이미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섬기는 자를 귀하게 보심을 잊지 맙시다. 천국은 섬기는 자의 것입니다. 26절 중간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의 가르침에 오늘 본문을 함께 이해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주님의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섬기는 자들이 함께 할 것이고 교회도 천국도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있어야 교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한 명칭에서만도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 님이라고 불러야 돌아보는 교인들로만 채워진다면 그곳에 과연 주님이 계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주리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식사를 못하신 경우가 이외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예수님은 심한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탄은 간교한 방식으로 그에게 도전이 왔습니다.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계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신적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형상과 성품을 타고나신 예수님은 피곤과 굶주림, 갈등과 추위, 슬픔과 절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신성을 지니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저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인도한다는 사실에 저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옵나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